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요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인생을 살 때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모든 세상 일을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그런 어떤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목표 지정 없이 살게 되면 그냥 눈 떴으니까 살게 되는 것이고 밥 먹었으니까 숨 쉬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런 어떤 목적의식 없이 인생을 그냥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을 그렇게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고등학교 때 저희 같은 경우 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들어갔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시는 저의 그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 세워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됐고 남들은 노는 그 시간에도 저는 자습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갔고 또 잠을 5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5시간 미만으로 잘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잠이 오면 잠이 오지 않도록 눈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면 좀 잠이 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발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결과로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학교에서 인정해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학시험을 봤으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붙어야 되는데 붙진 못하고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붙고 떨어지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매진하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우리가 여자하고 연애를 할 때도 남자하고 연애할 때도 그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비싼 돈 들여서 양식당 가고 선물로 좋은 걸 사주고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그렇게 해도 여자한테 빠꾸 맞는 경우도 있고 남자로부터 거절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그렇게 어떤 특정한 뭐 대학 입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하는 것 이런 것을 놓고 자기가 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자기 인생 전체에서 나는 이 나라를 구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 뭐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거대하게 놓고 자기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을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결국 그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게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그 자기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하는 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이 세상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구해서 위인이 돼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좋은 일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해도 그것은 이 세상 일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목표를 우리 예수에 두고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 이 생명이 이대로 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고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의 교회들도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자기 자신에게 줄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들은 그 예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이 세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병 고침, 이 세상에서의 복 받는 것,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이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예수를 우상 예수로 섬기고 믿다가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해서 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그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한 발 한 발 침노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여러분께 이뤄주신 분이신 것이고 그 길을 잘 따라 나서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여러분의 목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여러분의 목표해주고 일리 가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 길 가야 되고 다른 길로 가면 요 길 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붙어서 여러분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귀찮고 간섭하는 것 같고 힘든다고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손을 놓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고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제대로 역할하는 그 구원자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길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길 가 이렇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 길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연합하여서 날 이끌고 나의 십자가로 가는 것 우리의 자기 십자가로 가는 것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고 고마운 과정이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왔고 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 교회에 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목표를 방해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 인생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목표 지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표 지점이 이런 것이고 내가 지금 너를 지금 그리 데리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 길을 잘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국적으로 그 구원이 그 큰 진리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를 만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자기 인생을 최종적으로 자기 목표가 무엇이냐면 예수 이렇게 만나서 그 예수에서 내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 이런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상 일들을 그 순서에 의해서 이것을 침해받지 않은 순서에 따라서 침해받지 않은 범위 내에 따라서 세상 일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같이 볼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도 바로 이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의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때가 단축되었다. 때가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세상을 쓰는 자들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읽고 때가 단축하여졌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시간이 단축되었다, 때가 단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늙었다,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때가 단축된 얘기는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때라는 것은,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주님의 때, 주의 날,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는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때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의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가깝다, 아니면 주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로 때가 단축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때가 단축되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때는 영적인 의미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주님이 때가 이전보다 가까워졌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 가까워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졌으면 이제 더 정신 차려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주님을 만날 그 때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바울이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얘기하게 되면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의 오는 날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에 관해서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때가 가까웠으니까 열심을 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해서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구원을 완성해놔서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상 뭐 다미선 교회에서 이제 10월 며칠 날 예수가 온다고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우리는 여기 집을 정리하고 재산 다 팔고 다 해놓고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주님을 맞기 위한, 주님과 대면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원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주제는 내 자신이 변하려고 하는 거죠. 난 재물 상관없고 세상 자식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자기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나의 행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너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말라고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때가 단축하여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얘기를 했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때가 가까웠다,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때가 단축되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너네들은 세상 형적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고 근신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면 할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할 일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구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내가 근신해서 기도를 이루거나 아니면 세상 것에 집착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때 보일 태도가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열심히 해서 그 말씀 앞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서려고 하는 이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너를 고칠 텐데 이때 피하거나 거기서 방황하고 딴 데 가서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을 고침받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넌 마음을 열고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칠 테니까 고침을 네가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구원을 줄 테니까 넌 구원을 받을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무엇을 보고 주의 날이 단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울의 얘기가 맞네. 나 혼자 왕로로 타면 이렇게 들어먹게 생겼네. 이런 깨우침이 있으면은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의 때가 단축해졌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곧 너네들은 이제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때가 단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긴 세월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긴 세월 동안 말씀을 듣다가 꿈쩍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들어도 흘려보내고 또 자기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저쪽 광야로 가서 그냥 여기저기 헤매면서 씩씩거리고 돌아다녔던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점점 보기 시작하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죽은 자가 꿈틀대는 그런 느낌인 것이고 죽은 자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자들이 곧 살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단축되어 있어요. 때가 멀어졌습니까? 때가 더 단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때가 곧 일어나겠구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곧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바울이 때가 단축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말한 간증들, 여러분들이 하는 간증들,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자기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 이전보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반응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때가 가까웠고 때가 이제 단축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단축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단축됐다는 얘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때가 단축되니까 빨리 너 주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그 모습인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얘기인 것이죠. 죽은 자가 일어나려고 움직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것이 때가 단축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했고 이 얘기는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단축된 것은 이제 반응이 없던 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꿈틀대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또 책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때 내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이것에 저항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보여야 될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은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같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바울과 같은 내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러하자. 이렇게 움직임이 있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반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마음 스스로도 아 그렇지 내가 이것을 목적으로 내 교회 다녔고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그것이지 생각하고 열심으로 그 일들을 여러분께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또 세상 것에 대해서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관심을 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짧아졌으니까 바울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그 안에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안에 있는 자들은 갈리지 말고 함께 지내라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아내를 보는 눈에 대해서는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내 없는 자 같이 봐야 된다. 아내 없는 자 같이 그 아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아내에 휩쓸려서 아내를 꽉 붙잡고 있느라고 휩쓸려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섰는데 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어떤 고난을 받지 말고 이것을 아내에 대해서 보는 눈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샴으로 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샴이라는 얘기는 날 때부터 서로 붙어 있는 몸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둘은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화장실 혼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고 또 어디 좋아하는 곳을 가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상대방도 같이 붙어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건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관계가 길지 못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샴은 분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됨은 이 둘로 하나 꼭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죽으면 너 죽고 너 죽으면 나 죽고 서로 그냥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 갸륵하고 뭐 애정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부부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남편을 그리워해가지고 3일 만에 이 아내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이 톡백의 기사가 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은근히 기자나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이 순전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순애보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남편이 간 거 보고 아내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남편은 남편인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고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먼저 떨어졌다고 아내는 구원 상관없이 그냥 같이 따라 죽는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밖에 반납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둘이지만 하나의 관계, 하나지만 둘인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내를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없는 자 같이 한다는 얘기는 아내는 있어서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내가 아내와 연합하여서 그냥 붙어서 남편과 연합하여 붙어서 같이 샴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은 이제 떨어져서 있어라. 떨어진 얘기는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자 마음적으로 독립시키고 나도 독립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때는 붙고 또 떨어질 때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만 알고 아내 있는 자면 아내만 섬기는 그런 일들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예수 믿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놓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 아내가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해라기보다도 그 아내에 대해서 이 독립적이고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내를 아내 없는 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방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똑바로 가지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이 혼인잔치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는 아내가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려면 그런 아내가 물리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그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 아내 없는 자가 자는 것입니다. 그냥 아내 있는데 어떻게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내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똑바로 가져 정립해야 이것이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없는 자가 자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아내를 무시하고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라 주님 따른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아 그렇지 내가 그 붙잡혔으면 둘 다 해가 되는 것이지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아내 보는 눈을 바꾸게 되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러면 나는 아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내가 또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아내 또한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사도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 아내가 진 자는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를 어떻게 버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아내도 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는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보는 제대로 된 눈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누가 제공하냐면 사도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 그 시각을 똑바로 하게 된다면 아내 있지만 아내 없는 자로 여러분들은 이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는데 내가 따라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7장 30절 읽고 그 다음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기서 우는 자, 기쁜 자, 매매하는 자, 매매하는 자는 사는 자를 얘기죠. 사는 자, 구매하는 자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는 자, 우리가 세상에 울 때는 세상에 어떤 슬픈 일을 울게 되는 것이죠. 뭐 가족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병들었다든지 이런 일로 우리는 슬픈 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우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우는 일이 우리가 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진리와 생명을 받는 이 길을 가는 나에게서 그것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뭐 교회 말씀 놓치고 교회 생활 놓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영원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찾는 일이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고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희가 그것을 보는 눈에 대해서는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붙어 있느라고 이 목표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것을 울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다윗이 바세바알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려서 이제 병에 들어가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고 옷을 베옷을 입고 이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막상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데려가죠. 데려가니까 다윗은 그것을 이제 나중에 눈치채고 기도를 그치고 옷을 똑바로 입고 다시 이제 자기 왕의 임무에 복귀해서 그 일을 멀쩡히 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다윗 왕한테 아니 이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더니 뭐 슬픈 표정도 없이 왜 다시 또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렇게 빨리 회복을 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데려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이 아이를 만나려면 내가 가서 그를 만날 길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하고 딱 의관정지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 우는 일로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거 붙잡고 아이고 내 자식 어렸을 때 어떻게 됐어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이거 붙잡고 있느라고 자기 자신은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버티는 근거로 쓰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너 이런 슬픔을 몰라 나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는 자라 계속 남아있으면 망하는 것이고 울지 않는 자처럼 하게 되면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은 더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슬픈 일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슬픈 일들도 우는 일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좋은 뜻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어차피 세상 일에 놓고 갈 일인 것이고 내가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인생의 목표 지점을 놓치게 된다면 이 우선순위에서 누가 무엇이 우선순위를 내가 놓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 참된 진리의 길을 내가 놓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권면을 듣고 우리들은 이렇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처럼 해야 된다.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울 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목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기쁨은 기쁨을 참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쁨에 매립되어서 자기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볼 때도 세상에서 기쁨을 볼 때도 기쁨에 취해가지고 허튼 짓을 한다거나 허튼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기쁨은 기쁨으로 보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갈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가끔 우리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았나요? 세상적으로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복 이전에보다 제가 훨씬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동의하는 그런 기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자기 복 받은 것을 있을 때 그것을 심취해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기 때문이야. 나에게 내가 지금 온전히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복받은 것은 이 영적인 길을 잘 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을 또 핑계 삼아가지고 또 내가 이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너네들도 나처럼 되기 위해 기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세상 일로 자기 자신이 기쁜 일로 뭘 놓치냐면 이 진리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기쁨은 기쁨으로 그 끝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진리기를 가는데 내가 침해를 받으면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된다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 하는 그 얘기를 선포되는 말씀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자. 기쁘지만 기쁜 표정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느리되 그것에 이 집착이 되고 천착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혼자 없도록 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아 이건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 거네 내가 독립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것이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고치게 된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자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해도 못한다니까요. 단지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에서 조명받고 빛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받기를 소원만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매매하는 자는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매하는 자는 매입을 하는 자는 사는 자는 그것을 사지 않은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매매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산 것에 세상 것을 산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을 사는 경우도 있고 무슨 어떤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세상에 어떤 자기 자신이 뭘 주고 산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고 있어요.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라. 이런 얘기는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갖고 애지중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핸드폰 좋은 거 사면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자동차 사서 그것 때문에 정말 정신 팔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 것을 많이 샀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소유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물이 무소유가 되려면 중이 쓴 그 책대로 하는 것이 무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이런 생각 가지고 무소유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생명의 지장이 없는 그런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무소유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자가 예를 들어서 사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 산 물건을 갖고 있으되 그것에 천착하지 않는 자, 붙잡고 늘어지는 자가 아닌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사는 물건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시각인 것이죠. 이 자가 참된 무소유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3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흉적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런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세상에 있는 물건을 쓰는 것, 아니면 세상을 쓰는 것, 세상에서 이 삶을 살 때 필요한 것을 쓰는 자들은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 다 쓰지 못하는 자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새겨 있어가지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물건을 쓰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라고 바울이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뭐 아내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그거 붙잡고 거기에서 정신 팔려서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세상 물건을 다 쓰지 않는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명령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 마음을 합쳐서 따라 나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세상 일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 세상 일,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것들이 소중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내가 붙어서 집착해서는 되는 일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똑바로 서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는 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봤을 때 그럼 세상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나서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은 필요할 때 세상 것을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뭐 슬프더라도 뭐 똑바로 서서 보면 나중에 슬픔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자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은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얘기가 사도 요한이 한 이 얘기가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한 대로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지나가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영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영하는 것을 놓치는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하게 되죠. 그죠? 하지 말라는 이 요한 1서 얘기를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얘기 세상 형적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우리들은 삶을 그대로 있던 그대로 세상 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다가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 속으로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이것을 기분 나빠하죠. 이것 때문에 집에 가고 방황하고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세상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이 목도해야 내가 이거 이런 생각하는 건 미친 생각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예수 믿으러 나오는 그 이유인데 그것을 내가 거절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뭐 세상 것을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 안 되는 부분을 여기서 지적받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천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단축되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말며마 내가 깨어나고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버티고 있는 일들, 내가 깨닫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 빨리빨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간증했듯이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고 간증하죠. 그죠? 지금 여기서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세상 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고 이 말씀이 몇 번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 믿을 때.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이루어지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세상 형적을 붙잡고 있느라고 말씀을 놓치고 있었네, 이런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이 말씀에서는 고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만 있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와서 여러분을 고치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있으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은 지금 나를 고쳐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성경 말씀 내 눈앞에서 읽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기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이 말씀, 이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그 현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간증인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때로는 아프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 지금 고치고 내 안에 깨끗함을 이루어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망하고 있었지만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고침받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바울이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제 주님의 때가 너에게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너네들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세상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밥을 먹느라고 이걸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예수 믿고 참다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는 그 일을 네가 밥 먹느라고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도 모르게 내 세상 일을 하느라고 이 일을 놓치고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조명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깨우치고 빨리 돌이키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현명한 자이고 그만큼 더 빨리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지금 때가 단축하여졌어요. 때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을 놓고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시고 말씀에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종국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